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상에서 지친 상한 심령들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말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년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을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남은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사회과학에서 또 경영학에서 자주 쓰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는 아주 작은 사건이 나중에는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새벽 큐티에서 바로 사사기 시대에 모든 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잔혹한 나비 효과 현상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기브아 거민들이 한 레위인의 집을 집단 성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이 악한 범죄자를 끝까지 은닉하려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면 전쟁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처음 벌어지는 아주 무서운 동족상잔의 전쟁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큐티 본문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40만 명이나 되는 대병력을 동원해서 형제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베냐민은 비록 병력은 26,700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고 이들과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진 병력도 많고 또 자기들한테 의로운 전쟁을 한다는 명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가서 먼저 싸우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유다가 가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베냐민에게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만 2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고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다음날 다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는데 이번에는 울면서 여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하던 때와는 달리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이제 울기 시작하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과는 달리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적과 싸운다고 하지 않고 적이 아니라 내 형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전쟁 자체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다시 베냐민을 공격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졌어요. 대패해서 이번에는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틀 만에 순식간에 4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망할 때마다 돌아왔던 예배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말씀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느하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아주 젊은 나이에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비느하스 같은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힘 믿고 명분을 믿고 막 날뛰다가 두 번의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베델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아마 비느하스는 영적인 조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두 번에 걸친 이 패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공격해도 되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응답까지 받았는데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명분도 있는데 우리가 실력도 있는데 왜 패배했을까? 하나님의 예스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은 백지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로 치러 가겠다는 것을 화가 나가지고 다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이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물은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면 좋겠느냐고, 전쟁은 기정사실이고 누가 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여쭙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상대로 이 엄청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병력이 베냐민의 20배 이상이 되니까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 기도에는 겸손이 없어요. 일방적인 자기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백발백중 실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며 확신합니다. 자기 의에 가득 잡혀 있어요. 상대방은 다 청산 대상입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의롭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 둘째는 자기 힘을 과신하는 사람. 우리는 베냐민의 20배나 되는 병력이 있다. 우리는 힘이 있다. 자기 힘이 있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한테 도장만 찍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몰아붙이는 옛날의 권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밀어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가지고 이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결과를 뻔히 알면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인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끔찍한 패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지니까 비로소 언약궤가 있는 영적인 고향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델로 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 하나님 와가지고 오케이 하시라 그런 오만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기들이 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비느하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자신들 안에도 베냐민 못지않은 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세 번째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번에는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들과 싸우리까 말리까? 지금까지는 전쟁은 당연했지만 이제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대답 달라고 하기 전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양자택일의 카드를 하나님께 들이밀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 자체가 옳은 것인지를 겸손히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거기까지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은 너희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 그제처럼 무모하게 숫자만 믿고 전면전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처럼 아주 치밀한 매복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의 승리로 이번에는 자기들이 교만에 차있던 베냐민을 패배시켰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까지 베냐민은 한 번의 전투로 전체 병력 2만 6,700 중에서 2만 5,100명의 군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99% 전멸당한 것입니다. 겨우 600명만이 살아남아서 베냐민의 남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베냐민의 마을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가축과 사람들 다 죽이고 막 다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틀 동안의 전투에서 4만 명이나 넘는 전우를 잃은 뒤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전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이 전쟁에 확실한 승자다 패자가 없었어요. 형제들끼리의 싸움에 누가 승자가 있고 누가 패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 기부와 불량배들을 자기 핏줄이라고 해서 옹호하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과의 전쟁까지 불사한 오만하고 잔인한 베냐민은 이렇게 거의 모든 남자들이 씨를 말릴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치 않고 오히려 그 죄지은 자를 감싸는 베냐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불의를 옹호하고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두 번의 패배로 4만이나 되는 병력을 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하나님의 뭘 요식 절차상으로만 찾은 그들을 이방인이 아닌 한 형제를 칼로 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그들을 하나님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또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베냐민을 통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통해 또 베냐민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양쪽 다 보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맞을 만한 죄들을 안고 있었어요. 둘 다 음란했고 둘 다 폭력적이고 둘 다 잔인했어요. 명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끼리의 싸움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진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기록된 이 끔찍한 내전은 사사시대 초기가 얼마나 혼탁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노인으로 살아있던 때에 이 사사기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 몇십 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공동체 의식이 와해돼서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까지 가게 되었는지 탄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방 족속들은 내전으로 뭉그러진 이스라엘을 마구 외곽에서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각각 자기 지파의 이익과 주도권 쟁취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은 이때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의지에 반해서 버티는 가나안 족속의 저항력이 너무 세서 할 수 없이 그냥 공존하는 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과 살면서 이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없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몰아내야 될 가나안 민족들은 못 몰아내고 힘을 합해야 될 형제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엄청난 피를 흘린 뒤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분열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된 것은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전 세대에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 시대의 엑스플로 74를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지금 이제 60대, 70대로 아직도 살아계신 이때 한국교회는 옛날의 부흥이 추억처럼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에서 떠난 교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무자비하게 원수처럼 대합니다. 온갖 수단방법 동원해가지고 형제끼리의 싸움은 너무나 어글리합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무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대하며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정작 싸워야 될 마귀는 못 몰아내고 있으면서 힘을 합쳐야 될 형제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서울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예요. 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두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본당과 주차장을 점거하고 1년 반이 넘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지난주에 JTBC까지 나온 그 동영상에는 소화기를 터뜨리면서 서로에게 분사하고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온갖 폭언과 물리적인 충동이 오고 가는 모습을 일반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큰 신학교는 학생들이 천막을 치고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내분이 극심합니다.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단들이, 신학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영명을 바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서로 사랑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렇게 분열하고 찢긴 모습이 한국교회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갈보리 언덕으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번 순환절 특별 새벽기도원 동안에 우리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은 이 무정함과 이 적대심을 몰아내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형제들끼리의 분열과 다툼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러야 하는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열하고 찢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됨을 회복해서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가장 끔찍하고 비참했던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의 동족상잔의 내전을 통해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공동체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서로를 향해 잔인할 수 있는지를 가슴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위기임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분열하고 찢기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형제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찢기고 있는 교단들을 위해서,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고통보다 미래가 더 암담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